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를 찬송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죄를 속하신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의 순례 생활이 믿음 안에 있는 생활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생활이요, 하나님의 장중에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생활인 줄 우리가 없나이다. 주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심령을 회복하도록 이끄시고, 삶의 수고와 지침과 우리의 무력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안위하시는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하시오니, 주를 믿은 이후에 우리 삶이 하나님 장중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임을 저희가 아옵나이다. 이제 그 은혜를 인하여 힘을 다해 주를 찬송하옵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그 빛을 나타내 보임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참 행복과 자유를 맛보아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소망을 주께서 신령하게 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니, 신령한 소망을 따라 주시고 주신받은 소망을 다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고, 이 시간에 저희가 머리를 숙여 은혜를 간구합나이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하여 저희가 마땅한 신앙의 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유인물 다 받으셨죠? 우리가 오늘 어디 할 자리인지 아세요? 이신문인가요? 한동안 이렇게 입고 있다가 다시 열으니까 어딘가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앞에 배운 내용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을 하지 못해도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린 날마다 그때그때 배워 안을 따름이니까. 그리고 또 항상 이전에 배운 것이 오늘 또 새롭게 복습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를 크게 안 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가르치라 하고 이제 지난 학기 때한 학기 동안 수업을 했었어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어떻게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칩니까? 해서 그건 아무튼 해보면 될거 아니냐. 그래서 요리문답의 기본적인 구조와 핵심적인 내용을 한 학기 강의 동안에 정리해주고, 그거를 기초로 성경을 통해 설교화하거나 성경 공부화하는 그 방법론과 또 적용의 형편들을 살피고, 학생들에게 그걸 발표시켜서 좀 괴롭게 하고, 그한 학기를 마쳤는데, 학교가 개학해서 이제 학생을 다시 만났는데, 방학 동안에 몇몇 학생이 변화를 갖고 왔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변화냐 했더니, 방학 동안에 이제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을 안 합니까? 이게 신학생들이니까. 그러니까 대개 주일 학교를 맡고 있거나 청년부를 맡고 있거나, 그런데 장년부 성경 공부를 이제 돕거나 그러는데, 본인이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배운 걸 한다고 이제 요리문답, 하이델 요리문답을 시도를 했대요. 그런데 작년이나 뭐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유년부 맡은 전도사가 유년부 아이를 데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시작을 해 보았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자기도 놀래고 교회가 놀래버렸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심령 안에서 말씀의 도리를 가르쳐 나가니까 그 아이들이 더 이상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그거를 논하며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절망하고 하는 모습에 자기가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만나자면 막 달려와가지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러면서 제가 못 보여드려서 아쉽다고 두 달을 해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제 진도가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그래서, 뭐, 유년부에서 한 것 같고 그러냐? 나는 사랑부에서 한다. 네, 그랬죠. 사랑부에서 한다. 그러니까, 아, 그러냐? 그랬어요. 근데 그 놀라운 일이죠. 아이들이 이게 달란트 시장하면서 이게 달란트 갖고 뭐 까먹는 대로 이렇게 아이들 모으고 이렇게 나눠 하다가, 이제 이 전도사가 마음에 뭔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일문부터 시작한 거예요. 인생의 비참함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용어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 최대한 이제 풀어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 속에서 깊은 탄식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라는 소리가 탄식이 아이들 속에 나오더래요.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자기가 너무 놀랬다는 거죠. 그래서 유년부 애들만 하다가 교사가 붙기 시작하고 초등부 애들이 붙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상당한 이제 제법 성경부의 규모가 갖춰졌답니다. 율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율법이, 그래서 율법이 뭐지? 하나님의 계명이 뭐지? 그랬더니 아이들이 외운 십계명이 뭐 여기저기서 이제 똑똑하고 예쁜 목소리로 답이 나왔죠.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내야 말라, 가늠하지 말라, 이런 등등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이 계명의 참뜻은 그것을 어떤 행동적으로 뭐 하나를 지켰다 안 지켰다가 아니고, 그 말씀의 계명 속에 이것은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요, 그것은 실제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말씀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성 때문에 그 불가능하다. 어떻게서 우리가 지켜도 할 수 있겠냐라고 설명을 해주었더니 아이들이 얼굴이 하얘지더랍니다. 그럼 자기들 안에 막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래요. 이게 어떤, 그러면 우리가 뭐, 그럼 하나님 누가 다 지옥 가고 누가 천국 가겠냐 이래가면서 웅성웅성 되기 시작하면서 그러더랍니다. 그래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나가야 되니까. 이제 학부 형한테 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부모가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님 그러더니 저희 애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간증이 돼? 제 애 입에서 그 입이 들은 말, 자기 들은 게 너무 충격적이었다. 무슨 얘기 했더니 여지껏 자기는 성가대도 하고 교회에 그 뭐 유년부 활동에 한 번도 안 빠져 잘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기가 다른 애에 비해서 잘 믿는 애라고 생각했었대요. 그러던 애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하기를, 엄마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더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피뿐인데 그 모든 게 은혜로 감사로 되는 것뿐이야. 그 아이 입에서 그 유년부 아이 입에 나오더래요. 그걸 부모가, 엄마가 놀래가지고 이제 애가 애로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을 듣는 순간에 너무 무서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영혼을 만지시고 이 아이 뒤에 하나님 서 계시다 싶으니까 이 아이와 함께 그리스도가 이렇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충격받고 전도사님께 고맙다고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 얘기를 해요. 몇 사람이 와서 있어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 즐거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부 요리 문답은 요리 문답 자체는 신앙의 기본 문답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어린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다 배워야 할 것이며, 특별히 성인 되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기묘하고, 어려서부터 믿는다면 더욱더 그 의미가 풍성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달 동안에 그렇게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냐 했더니 자기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찌 될 것인가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유년부 시절 때 신앙 기본 도리를 책에 있게 배우지 못했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한 시간을 언제 간지 모르게 강의를 집중해 듣는데요. 그래서 그럼 자기가 잘 전달하는 모양이지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과거에도 설교를 했고 과거에도 가르쳐봤는데 전에 집중도가 이렇게 없었는데 하늘요리문답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것이 분명하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결국 말씀의 진리와 주 성령께서 함께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맛보길 원하면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심이 분명히 증거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부지런히 배움에 힘쓰고 배운 바를 잊지 않도록 복습을 할 것이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 언어로 설명할 수 있도록 노력과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대로 하세요. 반응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크게 대답을 해주셔야죠. 이 신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제 7주일 이 신문의 교재 38페이지 교재 문답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지요. 이 신문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답,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범위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적용과 그 다음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부터 따져보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뿐이 아니죠. 하와도 이제 아담의 죄라고 얘기한 것은 아담의 대표성 때문에 그래요. 그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의 허리에서 난 자들은 허리에 난 자는 아담이 언약의 대표자로 다시 말 아담의 후손이죠. 후손들을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과 언약광적 관계에 있었죠. 즉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언약적 관계에 있었던 그런 모든 후손들의 대표자로 있었어요. 즉 머리로 있었던 겁니다. 그 머리로 있었던 그 아담의 허리 뒤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죄 아래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아담과 대응되어지는 둘째 아담이죠. 그죠? 둘째 아담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하여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가지시고 사람이 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으니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 이후에 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입니다. 모든 인류가 예컨대 둘째 아담이 첫째 아담과 대칭적 대응 관계를 갖는다면 아담의 죄로 인한 결과의 범위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의 의로 인한 결과의 범위 또한 같은 것인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죽었다면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의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사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되는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이 되어집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좀 하늘도 요리문담은 성경의 근거에서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형벌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은 그들과 아담 사이에 아담의 허리로부터 낳는 이 고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의 의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담 그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이 매개의 고리 속에는 허, 허리로서 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조건이 있으니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되어지는 그 매개의 고리가 믿음인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전범위가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는 예외 없이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는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습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도 상관이 없어요. 그가 지금도 죄를 범하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가 평생 사는 동안 죄를 다시 범할 것이냐도 상관이 없어요. 놀라운 은혜예요. 어떤 자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범위적이에요. 다만 아담의 죄가 형벌로 모든 일에 미칠 때의 전범위적인 매개고리가 허리에 난 자연적 출생이기 때문에 모든 자에게 들어가는 수적으로 모든 자에게 들어간 것이고 이 경우에는 믿음의 고리가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전범위가 되는 것이죠. 믿는 자는 전범위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지 아니하는 자라는 한 다른 그룹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런 그룹은 믿지 아니함으로 그가 벌써 형벌을 받은 것이니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이 대응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죠.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12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죠.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같이 읽죠. 20절 21절.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려 하려 함이니라. 지금 여기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중요한 교리적 근거가 설명되고 있지요. 그래서 14절에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조차도 즉 모세 율법이 있기 이전에도 모든 자들이 아담의 죄 아래 놓여 있었다. 율법이 있으므로 죄를 깨달았을 뿐 율법이 없을 때는 모른 채 죄를 졌을 뿐이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는데 15절에 그 대응 관계가 나오고 있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이제 하나님 은혜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니 이제 많은 사람이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 아래 놓인 것처럼 사망의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생명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명되고 있는 것은 이런 구조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접붙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원리가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해서 하나의 한 사람의 죄가 왜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하는가, 한 사람의 의의가 왜 모든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는가에 대한 그 원리죠. 다시 말하면 그 단일성과 복수성의 관계예요. 즉 대표적인 하나됨이 어떻게 그 다중적인 효과를 갖고 오는 것인가,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의라는 단일적인 결과가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적용적인 효과를 갖는 것인가에 대한 하나와 단일성과 복수성의 이 관계의 원리에 따라 이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인류가 되는 허리의 매개와 그 중에 모든 자가 아닌 믿음으로의 매개로 말미암아 그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음에 대한 이 나눔에 대해서는 로마서 5장에서는 그 자체를 의식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에 가게 되면 3장 36절 말씀 보죠. 36절 말씀 같이 읽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지금 영생이 있는 자는 어떤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두 가지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고 하나는 간접적으로 나와 있는데 영생이 있는 자는 어떤 자죠? 아들을 믿는 자요. 또 어떤 자죠? 아들을 순종하는 자라 그렇게 되죠. 뒤에 순종치 않음에 대한 반대로 설명하면 되니까 이 두 가지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 구원은 어떤 조건이 있나요 없나요?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영생은 어떤 조건에 따라 주어지나요? 조건 없이 주어지나요? 네? 조건 없이 주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죠. 이 일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하세요. 지금 말씀드린 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의 균형을 못 잡게 되어지고 로마서와 야고보서를 이해할 수 없게 되어지며 신구약의 관계를 이해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불균형된 신앙 때문에 잘하질 못하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나가시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을 하셨어요. 영원한 작정이니까 변치 않습니다. 이 작정은 언제 하셨냐면 창세 전에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 전이라는 것은 시간 역사 이전 뜻도 되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작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작정은 결국 구원과 관련된 영원한 작정을 가리켜서 우리가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가 있어서 그 예정하신 바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범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온 인류가 범죄하였을 때 그 중에 일부는 주께서 구원하기로 택하셨고 그렇지 않은 나머지는 그렇지 않기로 주께서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하나님의 예정적 다시 말하는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그 결과가 역사 속에서 시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실현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안에서 주께서 우리를 택한 자로 불러 모으셨음에 그것이 내 인생 이때에 나에게 적용적으로 실현되어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나뉘어집니다. 나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초월적 영역에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께서 시간 역사 안에 간섭을 하세요. 어떻게 이것을 실현해 나가시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는, 작정이라는 것은 계획이죠. 계획이잖아요. 그렇죠? 계획과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계획과 뜻을, 그 계획과 뜻을 역사를 향한 계획과 뜻이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역사를 향한 계획과 뜻인데, 이 역사를 향한 자신의 계획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래서 역사 속에 들어와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섭리라고 말을 해요. 섭리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간섭하셔서, 그 역사란 말이 너무 거창하면 우리 개개인의 인생에 간섭하셔서 하나님, 즉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 우리 인생 속에 실현되도록 하세요. 그러면 왜 이 섭리가 필요한가, 무엇을 하시기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예정적 구원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으세요. 구원의 방법이 있으세요. 구원의 방법,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 말씀을 보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이죠. 그 부활을 기초하여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요, 그의 부활하심을 따라 나도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구원 역사를 베푸신다 라는 이 성경에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아멘이라고 믿는 믿음을 주도록 하셔서 믿는 자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에요. 이 방법을 정하셨음에 시간 역사 안에서 사는 인생들은, 즉 나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믿게 되죠. 그죠? 믿고 거기에죠 순종으로 반응을 하여야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전하는 전도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 나가는 믿음이라는 이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성취하시나요? 그의 영원한 작정을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도가 되도록 할 것인가? 어떻게 나에게 복음이 전도될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가 있어야 내가 들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이와 듣는 나를 시간과 공간 안에서 어느 점에 만나게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의 어느 점에 만나게 해주셔야 하는 일을 도움하시고 그 일이 있도록 하시는 일에 하나님 손길을 섭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사는 바둑판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필이면 요때 왔는데 요런 시간과 공간의 점에 주께서 어느 한 자기의 종을 보내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듣게 한 나에게 하나님이 섭리의 신비한 역사를 내 내면 안에서 이루시니 그것이 성령님의 중생케 하신 역사라. 그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니, 성령께 중생하시니 내가 들은 복음에 대해서 믿음으로 합하여 아멘으로 나오게 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적 영원한 작정은 역사 속에서 굉장한 부지런함과 노력과 애씀과 기도가 있어져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예정은 주의 뜻이 섰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영영히 서리라 하신 그 뜻대로 우리의 나태와 방종과 태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은 전혀 잘못된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그에게 전해주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한 번에 순종치 않고 100번의 불순종 끝에 마지막 숨 넘어갈 인생 고비 속에서 겨우 믿게 하시는 일까지도 있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100명, 만 명을 보냈는데도 아니요, 아니요, 죄악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 만 한 번째 주의 종을 보내니 피로서 믿게 하시는가? 그동안 하나님이 만 번의 실패가 하나님의 무능력인가? 그렇지 않아요. 만 번의 실패 속에 하나님은 한 가지를 드러내시죠. 만 번 동안 복음의 순종을 거부한 인간의 죄의 완악성을 계속 보이시는 거죠. 인간의 죄의 완악성을 그대로 보이시면서 마지막에 마지막 만 한 번째 믿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드러내시죠. 그러므로 인하여 구원이 곧 선물이요 은혜인 것을 만방 가운데 증거하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과 오래 참으심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막지 않아야 돼요. 저자는 여지껏 20년을 내가 위하여 기도했으나 변함이 없으므로 안 될 자라 결론 내리지 말라 그 말. 우리의 절망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100번을 해도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단지 뭐 하는 사람이죠? 전하는 사람이죠. 믿게 하시는 이는 누구예요? 주님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전하는 사람이에요. 거부당하면 거부당할수록 뭐죠? 우리의 죄악상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드러나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구원의 은혜를 손길을 미치지 않았다면 내 모습이 저와 같을 것임을 확인해가며 내게 미친 구원의 은혜를 다시 감사하도록 하는 거죠. 그 전도는 결국 뭐예요? 찬송으로 오는 거예요. 결과에 관계없이 전도는 열매 맺음에 관계없이 그걸로 뭐죠? 은혜의 찬송이 있게 돼요.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은혜의 찬송을 모르죠. 실패해도 감사해요. 그래도 성공해도 감사해요. 오직 주를 찬송해야 될 이유인 것을, 다시 말하면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이러한 맥락 안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믿음이 많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자가 전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아까 예정과 인간의 나태함에 전도자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것이므로 우리가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 구원하실 걸? 라고 말함으로 전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 것처럼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했더니 뻗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니 내가 알기로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믿는다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으면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뭐해? 나는 믿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으셨으면 내가 믿고자 한들 믿을 수가 없을 것이니 나 기념치 말고 하나님이나 잘 믿어. 난 하나님의 예정을 너무 믿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지금 내게 복음 전하는 것에서 아니오라고까지 내가 말해본다. 이렇게 말하는 자기의 교만함과 완악함을 핑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들으면 듣는 자는 그 들은 복음에 대하여 회개와 순종의 자세로 자기 마음을 찢고 나아가야만 돼요. 마치 어느 때인 것처럼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눈물로 나왔던 우리의 경험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주의 백성으로 신앙 고백에 나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죄와 신앙 고백 사이에 갈등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회개를 해나감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회개의 능력이 나타나지만 내가 시간을 내어 찾아가며 엎드리며 무릎이 아프도록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나의 목청 높은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육신을 움직여 땀을 흘리며 눈물을 쏟으며 기도한 우리들의 경험을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 작용, 내 심리적 작용 안에서는 내가 싸워가고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죄와의 싸움이 계속 있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의지와 심리적 작용을 거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방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내 의지와 심리적 내적 결단의 작용을 내가 포기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내 안에서 실현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의 역사는 나를 기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격체로 활용해 나가시기 때문에 인격체적인 반응이 우리 안에 드러나요. 따라서 인격적 요소로 인하여 신앙과 불신앙의 선택적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져요. 불신앙은 철저히 인격적 자기 죄책과 자기의 책임의 결단에 따른 것이요, 신앙의 결과는, 복음에 대한 순종의 결과는 내 인격 요소를 활용하시는, 통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이에요. 이해하세요? 그러나 인격적 의지관계 나타나죠.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 구원을 이루게 하심에 있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심에 있어서 조건을 우리에게 붙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놀라운 일은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조건이에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조건이에요.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조건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 그런가요? 조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에 따른 구원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경로를 통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마치 무엇과 대비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뭐죠? 나의 의죠.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뭐죠? 나의 공로죠. 나의 공로로 나의 의를 기초로 하여 내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이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구원에 이를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할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면 밖으로부터 주어질 수밖에 없냐 없지 않은가 그 말이죠. 밖에서 주어질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선물이니 선물은 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시고자 하는 자의 뜻에 따른 것이니 그러니 뭐죠? 조건 없이 주께서 나의 무엇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요 나의 어떤 상태를 보고 주신 것이 아니요 나에게 그의 뜻에 따라 그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의 선한 뜻에 따라 그냥 주었을 뿐이라. 그래서 선물이라 은혜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뭐라고요?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라. 근데 그 은혜의 선물이 나에게 주어짐의 현상이 뭐냐 그게 내게 주어진 영생의 선물을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내게 주신 그 증거가 뭐냐예요. 그 증거가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이 곧 영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아멘이라고 말하면 이미 영생을 받은 자로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영생을 받았냐 안 받았냐 모르겠나 이렇게 믿음과 별개로 영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의 역사가 이미 영생의 증거인 거예요. 함께 가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가 적용됨이 나누어지게 되어진다. 그런 맥락에서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날마다 평생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죄했다는 말을 천만 번 들어도 그걸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 참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금방 읽은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21절 같이 읽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 잘 이해하세요. 줄 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와 비교되고 있는 것이 두 부류가 있어요. 어떻게 구분되고 있죠? 한편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 자, 또 다른 한편은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자,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만 하는 자는 아니요. 그게 만자가 이렇게 붙어야 돼요. 이렇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랬으니까 주여 주여 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라고 말씀으로 비교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에 믿음이란 어떤 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때 그 믿음으로 영생이 있게는 이 믿음은 되게 행동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예요?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란 건 심리적인 거예요. 그런데 아버 주여 그 심적인 것은 어떻게 표현이 돼? 주여 주여 하는 자라는 이 표현 속에 믿음이란 심적인 요소로서의 심적인 작용으로서의 심적 경로를 통한 인식의 한 수단으로서의 믿음이 주여 주여 한다라는 말 속에 주님 주님 부르는 이 고백 속에 담겨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청교한다라는 말씀 속에는 믿음과 대비되는 꼭 마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행동을 얘기하는 것 같죠. 행동을 얘기하고 있으면 행위의 순종이니 곧 나의 공로라는 것과 그냥 확 물려오게 되고 부담이 확 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마음에 턱 걸린 듯한 부분이 오게 되죠.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주여주하는 자마다가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그러니까 과연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큰 부담이 오게 되어져요. 따라서 여기서 말씀하는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인데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22절에 이와 같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아닌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나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거는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낸 권능을 행함,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순종하여 행한 모든 희생을 치료하며 내가 행한 나의 공로라 할 만한 아주 중요한 나의 의의 근거들인데 그 의의 근거들을 다 그 앞에 붙은 말이 있어요. 어떻게 선지자 노릇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귀신을 내쫓았어요?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권능을? 주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전부 주의 권세를 입어 했으므로 가장 신앙적이며 영적 상태를 증거하고 있어요. 이 자가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마지막 단번에 영원한 갈림길 놓이는 심판한 보좌 앞에서의 자기 변명이니까 자기 호소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주 앞에 호소하는 내용은 결정적이며 하나님이 자기를 모른다 부인할 수 없는 가장 가까운 것 그걸 드러낸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얼마나 영적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권세를 의지하여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했으니 이와 같은 영적 사역의 이 내용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겠나 할 만한 가장 결정적 증거를 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내놓겠어요? 여러분 이만한 증거를 내놓을 수 있겠어요? 주의 권세로 여러분이 선지자 노릇을 한 적 있나요? 여러분 주의 권세로 귀신을 내쫓은 적 있나요? 없잖아요. 왜 대답을 안 해요? 아, 있어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네. 여러분은 그런 일을 못하셨잖아요. 저는요? 저도 한 적이 없지요. 선지자 노릇이라. 뭐 이렇게 설명 공부하는 것 선지자 노릇이라는 확대된 해석을 보면, 근데 무엇이든지 가장 결정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과 지금 이자가 말하는 것과 지금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죠. 핀트가 어긋나고 있는 거예요. 이자가 말한 모든 것들을, 즉 선지자 노릇과 권능과 귀신을 내쫓는 그 사역 자체를 주께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역 자체와 관계없이 천국에 이르기에 합당한 다른 무엇을 주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목사로 한평생을 살았는가? 장로로 살았는가? 권사로 살았는가? 선교사로 살았는가? 기도원의 전도사로 살았는가? 어떤 것인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에 그리스도를 알고 교회 안에서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사람들 인정받을 만한 무엇이 없어서 서울시 집사 한 못 집분 받기도 힘겨워하며 조용히 한 구석에서 초라한 모소 생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의 야심은, 신앙적 야심은 만명을 구원하고 싶지만 나는 겨우 한 사람조차 존중하기 급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 자체와 천국 가는 것과는 결정적인 본질에서 연결되는 게 아니라요. 그 무엇이에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아버지 뜻대로 행함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평생에 사역을 했으나 아버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대로 행함이 무엇인가? 그게 불법을 행하지 아니한다는 말로 다시 주님이 그 다음 주로 되풀이하셨어요. 그렇죠? 23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함과 불법이란 말은 같은 내용을 뒤집어 얘기했을 뿐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은 되지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살인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일일까요? 아니죠. 그러면 간음하는 것은 아버지 뜻에 합당한 일일까요? 아니겠죠. 불효 막심한 것은 어떨까요? 아니겠죠. 거짓말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죠. 그러면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아니겠네요. 그 여러분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셨습니까? 하나도 천국에 못 가겠네. 결국 무엇이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 속에 담긴 것은 율법적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즉 아버지 뜻대로 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곧 그러므로 바로 뭐죠? 계명을 지키는 자라에 간다는 뜻은 아닌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뭐겠어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함이라는 건 뭐겠어요? 궁금하죠? 궁금하지 않으세요? 숙제. 숙제. 5분간 휴식하고 그동안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고 마시기에 급급하고 숙제는 하시는 분을 거의 못 봅니다. 왜 숙제를 안 하지요? 나쁜 학생들이죠?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 할 때 아버지 뜻대로 행함이란 말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죠. 그 의미는 일단 성경 몇 군데에서 증거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의 문맥을 통해서 그 의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라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뜻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가 지금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유대인들이죠.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경건의 의의에 대해서 주께서 지금 너희와 같으면 아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들의 모습이므로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그 가볍게 보지 못하는 일반적 도덕적 선의 노력과 자기 절제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여기 주변에서 이제 불교이라든가 타종교이라든가 또는 양심과 교양으로 유학의도에 따라서 자기 삶을 정갈히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삶의 태도가 귀하잖아요?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건의 외적인 태도들은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도 드러나고 있었고 보이기도 했었던 거예요. 사실 말은 우리가 이웃에서 관찰하는 의롭게 사는 사람에 대한 평판이나 바리새인들을 향한 평판이나 거의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바리새인은 바리새적이라고 이렇게 격렬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내면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도청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도청해서 흉악성이 드러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죠?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다 듣는다고, 하루만 제가 한 말을 여러분이 다 듣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앞에서 한 말이 아닌 말을. 아, 그럼 저는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두고 서 있을 수가 없지요. 피차 마차죠. 그런데 바리새인의 내적인 그들의 내면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죠. 누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께서 그들을 증거하고 있죠. 그걸 어떻게 찾아냈냐면 도청하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행동의 이율배반성과 외식성과 위선성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속여도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을 했어요? 내가 주인의 돈을 장사하여 이익을 남긴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요? 내가 땅에 묻어둔 것은 혹 주인의 돈을 잘못하여 그나마 손실을 볼까봐 내가 땅에 묻었다가 주인 오면 돌려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에 담겨있는 내적인 의미는 뭐예요? 내면의 의도는 내가 주인에게 충성된 종입니다. 오해하지 마소서.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한 자는 뭐했죠? 남겨왔죠. 저자들과 같이 내가 장사하여 남기지 않았다고 하여 내가 주인에게 대하여 충성치 않아 한 것이 아니므로 오해하지 마소서라고 주인과의 회귀하는 자기 목이 붙어있냐 떨어지냐는 이 자리에서 최대한의 지혜로운 변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 변명을 주님이 그 주인의 입장에 서서 그걸 드러낸 거죠. 뭐라고 드러냈어요? 이식이라도 취하게 했어야 마땅하지. 땅에 묻었으니 너는 본래부터 게으르고 악한 탓이 아니겠느냐라고 드러내시죠. 결국 우리 사람이 변명하고 드러내는 행동의 한 측면을 이렇게 보게 되면 속을 수 있고 모를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많은 일이 있지만 주님은 그걸 다 내면에서 뚫어보시죠. 그래서 우리의 외식성과 위선성을 다 보시죠. 거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죠. 그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때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외식하나이다. 내가 위선하나이다.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라고 주 앞에 엎드릴 때 비로소 일말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의 진정성과 그 안에서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믿음의 충실성이 증거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주여 보소서 내가 이렇었네라고 변명과 자기 의로 들어오게 되면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서도 엎드리지 않는 교만과 악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부분에서 뒤틀려짐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뒤틀어지면서 주님께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그 부분이 지적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자기 신앙 실존과 상태에 대한 고백과 맞물려서 아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생각하고 주의 은혜를 내가 찬송한다고 말하면서도 여러분이 내면 안에 비참한 절망과 죄의식을 못 보고 있다면 또는 그것을 가리우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주 앞에 은혜를 구하는 전적인 무력자여 무능자여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며 하나님의 은혜에 내게 미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는 주의 능력에 대한
의지로, 그게 바로 반석 위에 서는 것인데, 그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 경험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전혀 그리스도를 은혜로 아는 자가 아니요,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껍데기죠. 껍데기죠. 헛된 신앙이죠. 무익한 신앙이죠. 우리 중에 교만치 않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기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늘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서야 하니, 여러분 신자됨의 도리 이거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는 참된 믿음의 모습인데, 여러분을 교회의 신자로 자타가 인정하잖아요. 자타가 인정하였을 때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목적성이 뭐죠? 하나님의 예정적인 목적성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인 그 찬송은 어떻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 드러내는 게 뭐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습니다를 다른 사람에게 알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있으니 곧 누구시라?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내게 주신 능력이 어떤 건지 알아요? 봐요. 내 능력, 이 파워, 이거 뭐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전제와 그 본질 안에 수렴되어야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긍휼과 자비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을 전제하는 것이죠? 내가 뿌리 깊은 죄인한 사실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내 안에 주어진 은혜를 찬송하는 것이 신자의 인생의 본분이라고 여러분이 동의한다면, 여러분은 교우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과 만난 모든 사람 속에서 여러분이 증거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 저는 죄인이요,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으니 형제나 자매는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함께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세요.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 태도와 그 성향을 놓치면 어느새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으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 것이요, 그리스도 이름을 입에 올리고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나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것이,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에 가게 되면 주께서 이와 같은 영적 의미를 밑에 전제하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곧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풀이해보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이해하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요한복음 4장을 넘어가 볼까요? 4장에 가보게 되면 4장 34절 말씀에 34절 말씀 같이 읽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함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자, 요한복음 17장에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안다는 말은 결국 하나로 통일되어 버려요. 뭐로 통일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는 일과 하나님 아는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아는 일로 통일되어집니다.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돌아오면 마태복음 7장을 다시 돌아오면 그런 맥락에서 13절부터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극이 넓어 그리스도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께서 나뉘임이 있다 얘기하셨어요. 나뉘임이 서로 다름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서로 다름은 마치 15절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의 적용적 사례를 끌어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는 그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에 들어간 자니 그 거짓 선지자가 왜 나타나는가, 선지자인즉 겉은 선해 보이나 그러나 거짓인즉 속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얘기를 이리와 양의 옷이라 하고 주께서 구별하라 말씀하시고 그걸 보다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하여 나무와 열매 관계로 얘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무와 열매의 비유, 거짓 선지자 삼가라는 말씀의 초점은 열매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에 있어요. 이해하세요? 열매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나무에 있어요. 나무를 가리우고 열매를 보게 되면 율법주의와 공로주의가 되어져요.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 같으나 어느 나무에 달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예요? 그 열매의 본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나무는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나무,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아느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타난 증거가 결과적으로 열매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나타난 증거, 그 열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고 행위라 말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네가 참 좋은 나무에 있음을 아니 본질을 알 수 있으니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말할 수 있으니 그런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 보세요, 선지자 노릇하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일상생활하는 것, 일상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은 다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는 자로서의 열매 맺음의 현상들입니다. 우리 일상의 삶이, 따라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은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뭐라고요? 신앙 고백.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고 뜻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도 목적을 갖고 있는 거고, 또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일은 일상적인 일이라고 말하고 어떤 일은 조금 특수하게 분류하여 주의 일이라고 말한다 쳐보자 말해요. 말해쳐보자. 그럼 어떤 일이 주의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구별하여 말하기를 뭐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다양의 여러 가지 일들이 주의 일이죠.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감당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일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말씀 사역이요, 귀신을 내쫓는 일이요, 권능의 일이요, 기도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이요, 봉사하는 각종 일들 다 주의 일이죠. 성경 공부 참석하는 일이요, 성가대 찬송하는 일이요, 어떤 일은 다 주의 일이랄 거라고요. 그 일들이 다 신앙 고백이라고요. 그 신앙 고백이라는 일은 뭐냐면 그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신앙 고백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아니고 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신앙 고백이 증거되기도 해요. 그렇죠? 이 일이 아니고 저 일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 그건 내적 신앙 고백적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니, 그게 뭐예요? 그 일만이 아닌 까닭은 뭐죠? 그 일이라면, 그 일을 행하면 천국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 내가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 해요.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내가 한평생 주를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일의 선택이 신앙 고백적 일일 수 있다고, 신앙 고백적일 수 있어요. 신앙 고백 이유를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 자체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서의 모든 증거를 드러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신앙적 열매는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가족을 돌보고 장을 봐나가며 가사일을 돌보는 삶 속에서 신앙 고백적 삶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와 똑같이 그런 일에서도 그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둘 다 공통적인 요소가 있죠. 뭐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죄인됨을 알고 그 긍휼을 나에게 보신 하나님의 긍휼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것을 하는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판별이 되어 나가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가리켜 종합하면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제 노릇을 하였음에 주께서 모른다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맥락의 선에서 서 있는 것인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맥락에서 결국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7장 21절의 그 말씀 밑에 반석 얘기가 나오죠. 24절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자와 같다. 이런 그 반석과 모래의 지은 집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이 본질을 결정하는 나무와 연결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 14장 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죠. 10절 말씀 11절 같이 읽죠.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리고 13절 14절 15절 계속 읽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시리라.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보세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이라고 그랬죠.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든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든지 내가 시행할 것인데 이는 할 때 아버지와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렴이라의 아들을 인하여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단순한 사역이 아니요 그 사역에 얹어져 있는 중요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뭐죠?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찬송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목적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목적성이에요. 13절의 말씀에 이 목적성을 이루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의미를 상실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적성을 이루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14절에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진 15절에 붙어있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1절에 마치 행함으로 구원을 받듯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나무와 열매의 관계를 그대로 21절에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 흐름에서 비로소 요한복음 15장에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 안에 붙어있는 가지라야 열매를 맺는다 하신 15장의 말씀에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이어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럼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구원받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 답 보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되어 있죠? 무슨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참된 믿음이라. 네, 참된 믿음이라. 참된 믿음이라.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를 21문에 설명해 놓겠어요. 21문의 설명에는 그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에서 지금까지 설명한 흐름 안에서 그 내용이 포괄되어 가는 거예요. 자, 21문을 같이 문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1문,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답,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곧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에게도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표현,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지식이며 확실하게 확신 있게 아는 바가 되는 것이요,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요, 진리를 바르게 할 뿐더러 확실하게 아는 것이요, 두 번째는 그 받은 바 진리에 대하여 성령의 은으로 말며 내 마음속에 일으켜진 굳은 신뢰의 마음입니다. 거기에 신뢰 속에는 나의 생명을 의탁하는 거죠. 나의 생명을 주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주의 말씀 앞에 의탁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 말씀 앞에 나의 삶의 가치를 부여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의 의미와 향방이 결정되어 갑니다. 무엇을 행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모든 인생의 재반사에 있어서 판단의 중심을 주의 말씀, 내게 보이신 바 된 바른 진리요 확실한 진리에 둡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나의 삶을 그 복음의 진리 앞에 의지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로마서 4장을 가보세요.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가게 되면 1절에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자,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무엇으로가 아니라고 대비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요, 무엇이 아니라고요? 행위로서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틀림없죠.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서 1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계속 읽어가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 믿음과 우리 믿음 사이에는 유비가 있고 평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기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아까 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원리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성격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딱 못 박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예를 들어 설명하기를, 17절 이하부터 나오기를 뭐로 나온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 자, 신뢰했어요. 신뢰가 이렇게 글자가 신뢰했어요. 그 신뢰했다는 말을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줬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이 별처럼 많은 후손을 낳게 될 것이라. 이 약속을 주셨죠?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 약속을 믿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신뢰냐, 이것이 무슨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거냐. 그 이유를 뭐라고 들냐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 뭐죠? 자기의 몸에 생식의 능력이 없고 사라의 태도 이미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였다라고 말함으로 믿음에 뭘 설명해요? 신뢰성을 설명해요. 만일 아브라함이 20대 장성한 청년이에요. 사라가 이제 21살 된 예쁜 처녀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사이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별처럼 많을 거야 말하면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고 의지했다고 했을 때 그 의지 믿음의 신뢰관계가 뭐 그리 대단하겠어요? 어때요? 그거는 뭐예요? 당연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여러분, 제가 이거를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걸 꺼냈어요. 제 손에 뭐가 있나요? 안 가요. 뭐가 있나요? 그러면 제가 무슨 이 마크와 제 손에 있을 걸 알잖아요. 보면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당연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의문을 던졌죠. 저의 태에 다쳤고 살아도 본인이 싹시 없으니 그러니 아마도 저의 종 충성된 전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저의 후사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적당한 질문을 던지시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네 몸에서 날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하나님이 의롭게 여겼다. 불가능한 줄 알고 이미 안 되는 일줄 그러나 될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한 거죠. 이 의뢰한 것에 대한 믿음에 대한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정말로 믿었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때 일시적 충동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제가 비록 태가 다쳤고 제 아내도 태가 다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거를 제가 믿는다고 이때 말했을 때 일시적 충동에서 한 것이요 실종은 간 의심 속에서 말한 것이 불구하고 하나님이 속은 것이 아닐까? 하나님 속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정말 그걸 믿었을까? 이런 의심을 갖고 성경을 15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읽다가 계속 읽어가는 거죠. 읽다 보면 어디를 만나요? 22장을 만나요. 그럼 뭐가 나와요?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제물을 바쳤다. 아브라함의 내면적 갈등에 대해서 성경이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관심거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그저 그걸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말해줄 뿐이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갈등했냐 이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등할 것을 이미 다 아시죠. 뭐라고 말해요? 네가 죽도록 살아가는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놔라,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상 내놔라 이게 아니고 그 아들이 너희가 어떤 아들인지 안다고 다 설명해 주시고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내놨죠. 그때 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설명한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믿음의 사례로 창세기 22장을 들고 있어요. 이삭의 제물 바친 사건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순종한 걸 보니 믿음만이 아니요 뭐다? 행위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행위가 따르지 않는 믿음의 거짓됨을 야고보는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 사도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행위로 의롭다고 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순종하였을까? 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그 믿음이 열매로 났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됐을 뿐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은 믿음이 증거되지 않고서야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아냐 그거예요. 믿음은 증거가 되느니라. 나무는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받는 사실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천지를 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기치 아니하니 나를 보면 100번 죽어도 용서 못할 죄인이지만 주를 믿으면 용서받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몸이 죽은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살아도 태가 다친 줄 알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쳐다보면 절망이요 소망은 끊어진 지 오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보니 믿고 의지함으로 소망의 줄을 잡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내력을 보면 우리는 죽은 자요 태가 다친 자요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따라서 우리 자신을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의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요.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때 우리에게 보시는 주께서 구원받는 믿음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거죠. 그 약속이 어디에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났다. 주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 말씀했어요. 그거를 네가 믿느냐? 주께서 묻으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주께서 그 말 끝에 뭐라고 하셨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어요.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 그 믿음의 약속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절망 가운데 무너져버려 신앙의 나태와 나는 몰란 잡기 포기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다시 갱생케 하시고 도우시고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내가 붙잡힐 줄 알고 힘내어 삽니다. 주를 찬송하며 삽니다. 나 같은 자도 용서하셨으니 모든 자들도 누구라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말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기 삶 속에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자는 결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성화적 결과 나타난 자기의 도덕적 의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겪는 줄 아며 흘끼 보며 흥 거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아는 자요 믿음을 아는 자요 그런 자가 바로 복음의 참되며 바르며 견고한 확실한 지식을 갖고 그 다음에 뭐죠? 굳은 신뢰로 사는 자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한 가지 열매로 드러나니 사랑이란 성격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복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아라 신뢰하는 그 믿음의 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요 새호망이 끊어진 자요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자임을 생각하며 참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사랑 앞에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세상에 나 구원하지 못할 자가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실로 그 은혜를 입었음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의 삶인 줄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절망하여 자기하는 삶이 아니요 소망지에 붙드는 삶이로되 그러나 교만하지 않는 우리의 공로가 아닌 김에 자랑할 것이 내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과 내 베푸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는 자가 구원받다 하셨고 그 참된 믿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바른 지식과 바른 지식을 확신히 하는 것과 전적인 신뢰에 있다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 주시옵소서. 한번 우리 안에 시작하신 선한 일을 끝까지 완성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를 찬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